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를 생각하면 살면서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인생에서 진짜 엄청난 비극을 겪고 나서 당장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서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데 말이죠.
네, 그럴 때 꼭 누군가 다가오죠.
맞아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위로랍시고 막 철학적인 분석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 때 그 묘하게 숨막히는 기분 다들 아실 겁니다. 공감과 눈물이 필요한 자리에 차가운 논리를 들이대는 그 당혹스러움이요.
정말 뼈저리게 공감되는 상황이네요. 우리가 보통 욥기를 읽을 때 등장하는 세 명의 친구들 그리고 욥의 안위를 보면서 딱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요. 속을 확 뒤집어 놓는 나쁜 위로자들. 그래서 흔히들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할 때는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거든요. 일종의 최악의 상담 사례나 부정적인 롤모델로 보는 거죠.
네, 저도 예전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 존 월튼 박사의 욥기 강해 12강, 아내와 친구들의 역할을 보면 우리의 이런 고정관념이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월튼 박사의 자료가 대체 어떤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문학을 읽을 때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현대인의 심리학적 관점이나 실용적인 처세술의 렌즈로 텍스트를 끼워 맞추려는 거죠. 월튼 박사는 여기서 아주 명확한 전제를 던집니다.
그 전제가 뭔가요?
욥기의 저자가 상처받은 사람을 위한 올바른 상담 기법을 가르치기 위해 이 인물들을 등장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고대 문학이라는 무대 위에서 아주 정밀하게 고안된 철학적, 문학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들의 진짜 목적은 위로의 실패 사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류가 구축해온 가장 합리적이고 단단한 지혜라는 것이 신의 거대한 섭리 앞에서는 얼마나 허술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고도의 문학적 장치인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이 세 친구가 단순히 하나로 뭉뚱그려진 악당무리가 아니라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책에 숨겨진 정교한 함정을 파악하려면 개별 인물부터 좀 뜯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고대 문학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엑스트라는 없거든요. 굳이 세 명이나 등장하는 데는 고대 근동사회의 세계관을 반영한 아주 치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현자들을 대표합니다.
당대 최고의 현자들이요? 그럼 각자 뚜렷한 특징이 있겠네요.
네.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인물인 엘리바스는 개인적인 경험에 엄청난 무게를 두는 사상가입니다. 자신이 평생 보고, 겪고, 결론 내린 귀납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상을 해석하죠.
잠깐만요. 그거 완전 현대사회로 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직장 상사 느낌인데요? 회식 자리에서 내가 직접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하면서 자기 인생 경험을 불변의 진리처럼 설파하는 분들이요?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두 번째 인물인 빌닷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역사와 시대의 지혜를 대변하거든요. 개인의 짧은 경험보다는 과거 수백 년 동안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들먹이는 전형적인 지식인 타입이죠.
오, 사회 문제가 터지면 고대 철학자 명언이나 두꺼운 역사책 구절을 인용하는 아카데믹한 철학도 같네요. 그럼 마지막 소발은요?
소발은 사고의 체계화를 가장 중시합니다. 세상의 모든 복잡한 일들을 명확한 흑백 논리나 시스템 안에 억지로라도 끼워 맞춰야 직성이 풀리는 시스템주의자예요.
와, 엑셀 알고리즘이나 코딩으로 인생의 변수들을 깔끔하게 해결하려는 실리콘밸리 데이터 엔지니어 같군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벤져스급인데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저자가 이 세 사람을 단순한 동네 아저씨들로 설정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고대 세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자들, 오늘날로 치면 세계 랭킹 1, 2, 3위의 석학들이 모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을 모아놓고 왜 책이 진행될수록 이 사람들의 논리를 산산조각 내서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욥기가 구사하는 가장 탁월한 전략인 들러리 장치입니다. 영어로는 호일이라고 하죠. 욥기는 고대 세계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무대 중앙에 아주 화려하게 올려놓습니다. 독자들은 당연히 기대하겠죠.
아, 저 대단한 사람들이 욥의 고통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겠구나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텍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그 대단해 보이던 지혜가 사실 얼마나 얄팍하고 엉성한 가정 위에 세워졌는지 철저히 거부당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세상 최고의 지혜를 귀 안쪽까지 싹 끌고 와서 시원하게 뒤집어 엎는 흥미로운 심리전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할 때 이러면 안 된다는 오답노트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철학적, 문학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들러리일 뿐이죠.
그렇다면 그 최고의 현자들이 그토록 굳게 믿고 있던 그리고 결국 박살나버린 그 엉성한 가정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분들의 얄팍한 지혜가 어떤 논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들은 인과 응보라는 아주 확고한 진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원칙이요.
인과 응보요. 사실 그건 현대사회에서도 되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정의의 원칙이잖아요. 그게 왜 엉성한 가정인 거죠?
물론 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유용하죠. 고대인들도 세상의 혼돈 속에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 그 공식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들이 인과 응보를 세상을 설명하는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맹신했다는 거예요.
아, 세상 모든 일이 무조건 그 시스템 안에 딱 떨어져야만 한다고 믿었군요.
네. 그래서 욥이 지금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결과 하나만 보고 너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죄를 지었을 거다라고 무작위로 추측하는 겁니다. 욥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와, 증거도 없이 자기들의 엑셀 수식이 깨지는 걸 막으려고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간 거네요.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의 지적 게으름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것을 욥기 전체의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훨씬 소름돋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고집부리지 말고 회개하라고 압박하잖아요. 그 최종 목적이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빨리 용서받고 평안을 찾으라는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회개를 통해 욥이 잃어버린 물질, 즉 재산과 건강을 다시 되찾게 하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잃어버린 물질을 되찾는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네요. 욥기 맨 처음에 하늘에서 벌어진 어전 회의 기억나시죠? 거기서 도전자인 사탄이 신에게 던졌던 질문이 그거 아니었나요?
욥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바로 그 대목이죠.
와, 대박. 그러니까 친구들은 나름 욥을 도와주겠다고 한 건데 욥한테 물질을 되찾기 위해 회개하라고 압박함으로써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당의 어젠다를 대신 수양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만약 욥이 친구들 논리대로 순응해서 가짜 회개를 했다면 결국 욥의 의로움은 전부 그 물질 때문이었다는 도전자의 말이 100% 입증되는 셈이잖아요.
맞아요. 가장 합리적이고 경건해 보이는 지혜가 사실은 악의 세력이 파놓은 함정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 저자가 날리는 가장 묵직한 철학적 펀치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물질의 덫으로 유도하는 아주 기나긴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기나긴 게임이라. 그런데 도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길게 말싸움만 할 게 아니라 욥을 더 빨리 굴복시킬 지름길도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욥기의 또 다른 핵심 인물, 욥의 아내가 등장하거든요.
아, 욥의 아내. 보통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악담을 퍼붓고 떠난 표독스러운 인물로만 생각하잖아요.
네. 현대인들은 자꾸 아내를 감정적으로 무너져버린 평범한 배우자라는 심리학적 렌즈로 보거나 여성을 비하하려는 목적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월튼 박사는 단호하게 선을 긋죠. 아내 역시 철저한 역할 수행자입니다.
아까 친구들이 욥에게 물질을 되찾기 위한 기나긴 게임 공략집을 강요하고 있다면 아내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접근 방식은 가장 빠르고 극단적인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게임기 전원 코드를 확 뽑아버리고 부숴버려 이렇게 소리치는 거랑 똑같네요.
하하, 맞습니다. 아주 시각적인 비유네요. 박사님은 아내의 짧은 등장이 가진 중요한 문학적, 수사학적 기능을 다섯 가지로 요약합니다.
오, 무려 다섯 가지나요?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 번째로 아내의 극단적인 제안은 도전자가 너무 쉽게 승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갈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너무 밋밋하게 끝날 뻔한 걸 확 살려주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욥이 신체적 고통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며 자신의 무결한 신실함을 언어로 증명할 결정적 기회를 줍니다.
오히려 아내의 도발이 욥의 신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발판이 되는 거군요. 세 번째는 뭔가요?
구조적인 건데 새 친구가 등장하기 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완벽한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 뭔가 대조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모든 혜택을 잃었으니 차라리 신을 저주하고 죽는 법을 택하라는 아내의 주장은 회개하고 혜택을 되찾아 사는 법을 택하라는 친구들의 향후 주장과 완벽한 대척점을 이룹니다. 양극단의 솔루션이 무대 위에 다 세팅된 거죠.
죽어라, 되살아라. 완전히 반대 방향이네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기능은 뭔가요?
이게 가장 소름 돋는 공통점인데요. 해결책은 정반대지만 아내와 새 친구 모두 근본적으로 똑같은 가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설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물질인가요?
네, 물질적 혜택이 인생과 신앙의 필수 요소라는 전제 말이죠. 그 혜택이 없다면 욥의 의로움도 삶도 의미가 없다고 믿는 겁니다. 도전자와 똑같이요.
와, 결국 아내 역시 도전자, 즉 사탄이 깔아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욥의 귓가에 꽂아놓는 스피커였네요. 욥은 자기가 가장 믿었던 아내와 평생의 친구들 입에서 나오는 악의 속삭임이랑 홀로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던 거군요.
이제 욥기 전체의 상황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아내와 친구들의 등장을 기점으로 하늘의 어전회의 장면은 완전히 끝납니다. 도전자 역시 더 이상 직접 등장하지 않죠.
하늘의 무대가 닫히고 지상의 대리인들만 남아서 욥을 흔들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지상전이 펼쳐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직 그의 어젠다를 충실히 수행하는 대리인들만이 지상에 남아 활동하는 셈이죠.
오늘 이 분석을 듣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상실이나 고난을 겪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위로나 조언들이 혹시 오늘 만난 새 친구나 아내처럼 물질과 보상만을 최고로 여기는 얄팍한 세계관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무심코 던지는 합리적인 조언들이 과연 누구의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 뼈아프게 질문해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곱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욥의 친구들처럼 착하게 살면 물질적인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 상식적인 인과 응보 논리가 사실은 우리의 순수성을 파괴하려는 도전자의 세계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고 공정하다고 믿는 개인의 노력과 선행에 대한 물질적 보상, 혹은 끊임없이 올라가야 한다고 믿는 성공의 사다리라는 개념 자체가
오히려 우리의 신실함을 시험하기 위해 던져진 거대한 함정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요. 남이 내미는 달콤하고 합리적인 조언의 근저에 어떤 조건과 덫이 숨어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나 스스로가 도전자의 대리인이 되어 물질의 덫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반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이 한 뼘 더 넓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조금 더 선명해졌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